4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4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같이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의식적인 예배, 이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사. 근데 우리가 제사를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은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차들이 결탄고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도 못할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그것도 안 되는 극빈자들은 밀가루를 가지고 약 2.2리터 되는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구약의 제사에 비유하면은 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말합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짐승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웁니다. 남는 것 하나 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죠. 번제입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는데요. 번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한다면은 이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콩팥과 기름과 그리고 간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내어놓은 그 짐승의 고기 중에서 가슴살과 오른쪽 귀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 제사를 침례했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다 받아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친척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무엇이고 그리고 찬송도 하면서 또 화해도 하면서 그래서 같이 먹고 즐깁니다. 이게 수평적인 예배죠. 그래서 수직적인 번제와 수평적인 화목제 화목제라고 그러는데요. 이 화목제,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십자가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살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속건죄가 있는데요. 자,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죄이기 때문에 딱 그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 제사만 드리면 되지만은 속건죄는 조금 다릅니다. 속건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따라서 어떤 짐승을 훔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4배 또는 5배 재산상으로는 한 20% 정도를 얹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연구를 하다가 보면 고의로 지은 죄, 계획을 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는 속죄제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속죄제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물으셨고 심판을 하시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지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죄악과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라 그렇게 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를 짓고자 하는 계획, 이 고의적으로 짓고자 하는 것이 막 올라올 때는요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물리치셔야 되고 이기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딱히 다른 제사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얼마나 무서워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이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설명하기도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오다가 레위기에 오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고 어렵죠.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막 잠이 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구약에 수면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레위기 1장부터 펼쳐놓고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이 어려운 레위기를 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예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레위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죠. 성경 말씀은 이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이 적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역시도 겉으로는 저도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예배를 멸시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목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용케 사람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기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맹세를 했던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너희들은,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목사,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누구든지 해당이 다 됩니다. 한 사람도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만 그렇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들 모두의 직분이 뭡니까? 영적인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숨어서 용케 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감정은, 자세는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멸시하지 않을 수 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번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막은 다른 말로 성막, 나중에는 성전,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막은 광야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회막에 그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회막의 크기는요, 회막의 길이는 50m 그리고 폭은 25m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뒤편에서부터 여러분의 그 뒤편까지 그리고 폭 하면은 우리 교회의 본당 길이가 50m가 조금 못 됩니다. 폭도 25m가 좀 못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가 고작 우리 본당보다 조금 큰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수한 제국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 그 신전에 가보면은 으리으리하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장소는 그들의 그 신전에 비하면 초라하기도 하고 작기도 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엄청난 장소였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개념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부흥의 개념은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은 너희들은 다 죽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던 4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하고 그래서 그것이 부흥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오순절 부흥은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질 그때에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는 마음속에 개념을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부흥, 많이 모이는 그게 부흥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기도하실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예물은 가축이어야 한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축은 소나 양과 염소, 집에서 키우는 이와 같은 짐승을 가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사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축을 말씀하는 이것은 요행이나 또는 불로 소득보다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 본인의 땀과 헌신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요소는요, 흠이 없는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 가축 중에도 보면은 점이 있고 저는 것이 있고 그리고 딱 보면은 저것부터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것부터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그 짐승이 아니라 보면서 야, 실하다, 좋다, 튼튼하다, 그거, 흠이 없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가축, 흠이 없는 것,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곧 정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성.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아침에 늦잠 늦잠 자다가 겨우겨우 눈곱 뛰고 겨우겨우 급하게 급하게 머리 손질 잘 안 돼 있는 분들은요, 급하게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급하게 할 때는 이 머리가 잘 안 서요. 잘 안 가려집니다.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머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급하게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장소, 우리 봉산교회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장소를 물색을 할 그때에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먼저 살펴보시고 너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섭리하셔서 이 장소를 마련을 한 장소입니다. 아무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 장소나 그렇게 우리가 정하자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포도밭이었죠. 포도밭이었는데 누가 이곳이 예배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먼저 보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장소를 보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건물을, 이 장소를 헌신과 물질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그러면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장소는 누가 허락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이곳에서 너희가 모여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장소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장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내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일찍 잠자리 안 드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이 재미가 없고 그러면은 뭐합니까? 이곳에 앉아가지고 잠자고 있죠. 살짝 졸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너는 지금 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예배 10분 전에는 입시를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좋은 연주회에 초청을 받아 가실 때가 있죠. 늦으면 어떡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갑시다. 빨리. 그리고 차를 주차하고는 막 뛰어서 가죠. 왜 그렇습니까? 늦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연주회보다도 못한 것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늦게 와도 뛰지도 않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은 밥 먹듯이 예배에 지각을 해도 괜찮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1장에서 이렇게 진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연주회보다도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스스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마냥 나를 사랑해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는 이웃집 할아버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마냥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토닥거려 주시면서 오냐오냐 다구다구 하는 그런 할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버릇없는 손자와 같은 성도들로 한국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를 오늘 잠시 살펴볼 텐데요. 이 예배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의 자세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0분 전에 입시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1층부터 앉으시고 앉으실 때에 앞좌석부터 앉으시고 옆자리에 누가 있으면 짧게 반갑게 잠깐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교독문 여러분 교독문 제가 몇 번 읽겠습니다. 안 하죠.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읽습니다. 교독문에 표시해 놓으시고 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읽으신다 하더라도 성경책을 보고 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본문 성경 말씀 미리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때부터는 눈을 감고 조용하게 묵도하면서 기도하는 것 무엇을 묵도해야 될지는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부터 예배의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보이는 배경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벤에도 세워두었습니다. 그곳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10분 전 1층부터 앞자리부터 그냥 따라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수동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는 능동적인 위치에 있고 예배자는 이제 앉아서 예배를 보고 때로는 평가도 하고 성가대는 왜 저렇게 했을까?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고 저렇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편안하게 앉아서 졸기도 하죠. 참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 과연 예배자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가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이 누굽니까? 예배자를 말합니다. 짐승을 데리고 온 그 제사자,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배자가 자신이 데리고 온 짐승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이 내 죄를 그대로 다 가지고 갑니다. 나와 짐승이 동일시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짐승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자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배자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니고 예배자를 말합니다. 제사장이 넘겨주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죽이는데요 목을 땁니다.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목을 땁니다. 그리고는 피를 받습니다. 피를 그다란 양분에 다 받으면은 그러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예배자가 넘겨주는 피가 든 그 통을 가지고 번제단 앞에 가서 벽 사면에 그 피를 뿌립니다. 피가 없으면은 거룩함이 없죠. 죄 씻음이 없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피를 제단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피는 제단 앞에 다 쏟아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배자는 짐승의 목을 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또 있죠.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도 예배자를 말합니다. 예배자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목에 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가죽을 벗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연한 살이 나오겠죠. 이거 벗기는 걸 제가 옆에서 직접 보았는데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다 벗깁니다. 다 벗기고 나면은 이제 이 연한 살이 나와 있잖아요. 각을 뜬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지고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을 내는 겁니다. 잘 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각조각을 내는 이 작업까지 합니다. 이것을 바로 예배자가 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예배자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할을 보시면은 누가 이 예배의 주도자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수와 도살 누가 합니까? 예배자가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하죠. 두 번째로 도살하고 난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넘겨주면 그것은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세 번째로 그게 끝나고 나면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뜹니다. 이 작업이 제일 힘든 작업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장한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나의 예배다라는 생각 때문에 긴장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자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제사장은 네 번째로 장작을 쌓아 각든 그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작업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또 예배자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내장이 있죠. 짐승의 내장을 다 모아둔 거 정강이 다 물로 씻는 작업도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다 씻어주면은 그 올려놓은 고기 위에다가 내장과 정강이를 올려서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힘듭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예배자가 힘들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자와 제사장이 임무를 교대로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고 예배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배자는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꾸준 일은 예배자가 다 하죠. 목회자가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누구의 예배입니까? 예배자의 예배입니다. 목사의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편안하게 앉아서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주동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땀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가서 이렇게 피곤하게 해서 돌아와도 되게, 예, 그게 정상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힘들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 긴장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파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파김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파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 목사의 이 설교 듣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셔야 돼요.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힘이 들어서 파김치가 되어야 되고, 야, 내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구나. 땀이 흘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끝은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제물을 다 태우고 나면 그 앞에 제사장과 이 예배자가 서서 내가 드린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그 앞에 서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 선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면은 기쁨으로 땀을 닦고 씻고 손을 씻고 돌아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내게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배자는 몸은 피곤하지만은 돌아갈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고 그 억울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에 제사장 엘리가 똑같은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의 마지막 역할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 그래서 한나가 마음에 수색이, 근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엘리가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엘리는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목회자였습니다. 버림받은 목회자였지만은 그는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했죠. 누가 중요한 거냐면 예배자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한나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네가 예배를 잘 드렸다, 그 표현입니다.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은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에 모여있는 그 중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죠. 내가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예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동적이었지만 이 여인만큼은 부끄러워하고 긴장하고 들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손을 잡았습니다. 능동적인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끼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선포하신 거죠. 여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이 여인이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여인 아닙니까? 이와 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을 때, 어려웠지만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평안히 가라. 다 같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중반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수동적인 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이 예배의 인도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입장할 때 찬송을 부르죠. 전능왕 오셔서 그 입장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드린다는 것, 드릴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 내가 찬송을 했는지 노래를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아실 겁니다. 사도신경을 하죠. 이 사도신경은요,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 할 때 잘 보십시오. 또박또박, 그리고 천천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가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주문을 외웠는지 아니면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아실 겁니다. 교독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처음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멘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 찬송을 부르실 때에 이 찬송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그 장로님의 기도 평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장로님의 그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성가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찬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졸지 마시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른 평가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 하기 전에는 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자들은요, 제사장의 선포가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드린 예배니까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마지막에 선포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마지막 축도가 바로 그겁니다. 해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